말씀은요, 마태복음 69번째 시간이고요, 아들의 소원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 여기 보시면 오른쪽 위에 발표자복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누르시고 음소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 누르셨군요. 예, 그렇게 하면 제가 화면에 나오나요? 그죠? 제가 제일 크게 나와야 맞습니다. 네. 네.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살아가는 세상은요, 매우 어수선하고 불안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중에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힘쓰고,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의 구할 것을 아뢰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기도와 간구에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물론 기도와 간구뿐만 아니라 그 기도의 내용이 되는 말씀 묵상 역시 우리가 열심히 해야겠죠. 저는 이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설교를 해나가야 할까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다가 원래 하던 대로 이 마태복음을 다시 이어서 보기로 정했습니다. 장기화될 것 같은 이 상황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하기보다는 우리 생활을 빨리 정상화시키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이제 원래 하던 대로 말씀을 이제 마태복음부터 보고요, 북클럽도 이제 다시 말씀드린 대로 재개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전까지 살펴봤던 내용을 좀 간단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주 쉬어서 우리가 좀 다시 기억을 되살려 보려고 하는데요, 11장부터만 생각을 해보면요,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주님께 찾아온 내용이 11장에 가장 먼저 나옵니다. 예, 기억나시죠? 그리고 그들은 주님이 이 구약에 가리키던 그 메시아가 맞으신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뭔가 장황한 대답을 해주시기보다는 구약 말씀의 그 성취로서의 그 대답을 대신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주님이심을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온 그 기회를 잘 살리셔서 같이 있던 그 무리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께서는 그 천국이 이미 세례 요한 때부터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천국은 그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 왔던 것처럼 강력한 힘으로 지금 이 상황을 모든 것을 전복시켜버리는 그런 천국이 아니고 침노당하는 천국, 공격당하는 천국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가진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것을 알아듣는 자는 세례 요한을 구약에 예언한 엘리야로 받아들이는 그런 자라고 하셨는데요. 이 말은 곧 세례 요한을 제대로 보게 되면 주님을 그 메시아로도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시므로 이것은 모두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고 오직 들을 귀 있는 자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주께서는 이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 세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세대라고 하셨죠? 기억나십니까? 장터의 아이들의 비유를 하셔가지고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세대라고 하셨죠? 진리에 무감각하고 무관심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들이 매우 드물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못 알아듣는 자들, 특히 그때까지 사역하시면서 가장 많은 말씀과 이적을 직접 보여주셨지만 회개치도 못했고 교만한 그 고울들을 향해서 아주 강한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 때에 일이 그 있을 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면서 엄중한 경고를 하셨죠.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것인데요. 한절한절 살펴볼 때좀잘 이해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이 본문을 통해서 또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2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기서 마태는요, 그때에라는 표현으로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 앞에 나왔던 내용과 연결을 해서 이 그때가 이해가 되겠죠? 그럼 그때가 뭐겠습니까? 주께서 고을들을 책망하셨던 그때로 이해가 되겠죠. 그죠? 예, 앞에 나온 말씀들이 책망하시던 거였으니까요. 그런데요, 여기서는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헬라어에서는 이 시간을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헬라어 단어로 말하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그두 가지 단어로 구분이 되는데요. 둘다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맞지만, 둘의 의미는 다릅니다. 먼저 이 크로노스는, 영어로 뭡니까? 크로니크 할때그 의미를 생각을 하면 됩니다. 즉, 크로노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시간, 연대기적 시간, 흐르는 시간, 그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익숙한 개념이죠. 자, 그러나 카이로스는요, 그런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한 때, 특별한 순간, 그것을 말하는 개념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본문에서 그때라고 할 때는 무엇이 쓰였을까요? 예, 제가 이렇게 설명한 것을 보니까 크로노스가 아니겠죠? 카이로스가 쓰였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통해서 알수 있는 건요, 여기서 그때라고 해서 지금 앞에 내용이 이어지는 그때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주께서 골드를 책망하신 그때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의 그때는요, 어떤 특별한 때를 강조하기 위한 그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앞으로 나오게 될 말씀이 이제 특별한 말씀임을 환기시키기 위해 사용된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 중에 지금 이 그때에, 카이로스에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갑자기 눈이 번쩍 뜨여야 되는 겁니다. 뭔가 특별한 말씀을 하시려나 보다. 그렇게 강조하시려나 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 특별한 그때에, 바로 그러한 카이로스에, 그런 특별한 그때에 주께서는 무엇을 하셨다라고 지금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제가 이거를 계속 보여드릴게요. 뭐 성경 말씀은 제가 읽어드렸으니까요. 그냥 다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특별한 그때에 주님께서는 먼저 대답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그런데요, 뭐 지금 이전까지의 말씀에서 주님이 누구에게 질문을 들으신 적이 있었습니까? 아니죠. 전혀 대답하실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대답하여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갑자기 무슨 말인가 생각될 수 있지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주께서 누구에게 대답하신 것이죠? 바로 성부 하나님이신 겁니다. 주께서는 지금 이 카이로스의 그 특별한 때에 성부 하나님에게 반응하여 대답으로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말씀은 내용상으로 보면, 지금까지 흐름을 깨는 것처럼 보이는 아주 특이한 전개입니다. 예,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특별하기 때문에 마태는 지금 이 특별한 시간적 표현인 카이로스를 사용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쭉 이어지는 내용을 말씀하시다가 지금 마치 가로로 쳐놓고 끼워 넣은 것처럼 카이로스에 주께서 이런 특별한 말씀을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특징을 볼 때요.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 주님이 하신 말씀들과는 구별되는 뭔가 특별한 계시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때라는 말씀에 이어서 주께서는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라고 대답하심으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천지의 주재라는 표현은요, 어떤 의미입니까? 성부께서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결국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분이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성부 하나님이 천지의 주재이심을 고백하시면서 동시에 아버지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무엇을, 어떤 사실을 드러내 주시는 겁니까? 자신이 그런 천지의 주재이신 분의 아들임을 매우 직접적으로 드러내 주시는 것이죠. 이 세상에 다른 누구도 그런 말 할 수 없지만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지금 앞에서 밝히신 그 주님께서 또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도 분명히 여기서 밝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이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입니다. 여기서 이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님이 지금까지 전하신 천국복음, 그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자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께서는 가버나움을 책망하실 때 그 교만함에 대해서 책망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슬기롭게 여기는 자들에게는 그 진리를, 그 복음을 숨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롭고 슬기로울지라도 자신의 지혜와 슬기로는 절대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이 분명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게요. 우리가 노력하면 그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지요. 우리 일상의 삶에서는요. 보통은 이 공식이 대부분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주께서 여기서 분명히 해주시는 것은요. 이 복음은, 이 진리는 절대 우리가 지혜롭고 슬기롭다라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주권적으로 주님의 제자들처럼 어떻게 보면 순박한 자들, 그 지혜로운 자들과 비교했을 때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그 진리를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에 대해서 감사하신다라고 지금 성부 하나님께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를 나누면서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말씀이 정말로 그러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똑똑한 분들임에도 전혀 못 깨닫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빛나는 지성을 가진 분인데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성경의 핵심에 대해서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을 때가 참 많죠. 근데 사실 진짜 큰 문제가 뭐냐면요. 그렇게 진리를 깨닫지 못한 똑똑한 사람들이 역사상 계속 있었는데 그 기독교 역사 내내 깨닫지 못한 상태로 각자 나름의 그 신학들을 다 구축을 해놔서요. 설령 자기가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못 깨달았을지라도 각자 다 나름대로의 신학을 전개해 나갈 수 있는 토양을 다 준비해놨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성경적으로 바르게 알지를 못하는데 말은 매우 그럴싸하게 할 수 있는 그 잘못된 신학들과 철학적인 기반이 이미 매우 다양하게 정리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진리를 제대로 몰라도 전혀 자신의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고요. 오히려 자기와 가장 맞는 신학을 반대로 찾아서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더 단단하게 구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빛나는 지성을 사용해서 학문적인 표현으로 사람들 앞에 현란하게 말을 하면 잘 모르는 사람들은 마치 그것이 더 깊은 진리이냐 속게 되는 거죠. 큰 문제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진리는요. 정말 감추어진 보화와 같은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자만 바로 깨닫는 것이고 그 진리를 아는 사람들만 서로 눈빛 교환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환경 가운데 만약에 내가 성경의 그 진리를 아는 자라면, 알게 되었다라면 정말 이렇게 어느 것에도 우리가 다 걸려서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바른 진리를 깨달았다라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야만 마땅하겠습니까? 우린 이에 대해서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마땅한 겁니다. 나에게는 왜 알게 해주셨는지 정말로 그 은혜를 찬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요즘같이 혼자서 차분히 자신을 돌아보기 좋은 이 시기에 우리는요, 먼저 내가 아는 진리가 정말로 진짜인지, 그리고 그 진리가 정말 내 안에서 일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그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정말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주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자, 먼저 이 부분을 직역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옳습니다, 아버지. 이게 원래 원문이 이렇습니다. 옳습니다, 아버지. 왜냐하면 이것이 당신 앞에 즐거운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옳습니다, 아버지. 왜냐하면 이것이 당신 앞에 즐거운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원래 이 문장의 의미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지금 주님의 이 말씀은요, 성부 하나님과 아주 특별한 대화라고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걸어오신 것에 대한 대답으로 주님의 이 말씀들이 지금 나오는 것이죠. 근데 그 대답은 먼저 주님이 지금까지 사역하시면서 확인하신 것들, 진리를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말씀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26절에 지금 옳습니다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시고 동사 형태는 과거 형태를 사용해서 이것이 당신 앞에 즐거운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즉 이 말은 뭡니까? 지금 주님이 감사하신 이 내용은 주님이 지금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처음 깨닫고 처음 감사하신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언젠가 이미 나누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과거형으로 쓰인 거죠. 과거형으로. 여러분 그러면 주께서는 과연 언제 이 말씀을 성부 하나님과 나누셨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바에 의하면 창세전이겠죠. 즉 이 말씀은 주님께서 성육신 하시기 전에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시기도 전에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한 것에 대해서 회상하시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즉 구속 언약의 내용을 지금 강하게 확인하고 계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말씀은 이런 겁니다. 옳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하시는 게 창세전에 정하신 그 아버지의 즐거운 뜻이었죠. 그렇죠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구속 언약 맺으실 때 정해진 내용 중에 한 가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우리는 지금 여기서 확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교만함은요, 아 그래도 교회 열심히 다니고 아 그래도 성경 잘 알고 하면 조금 교만해도 괜찮지라고 생각하면서 대충 넘길 수 있는 게 아니고 창세 전부터 정해진 절대 진리를 제대로 깨달을 수 없는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진리는 우리의 이성으로 나의 똑똑함으로 얻어내는 게 아니고 오히려 천지의 주재이신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에만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매우 싫어하시는데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전혀 깨닫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와 교만은요, 공존할 수 없는 거죠. 내가 교만하다라고 느껴질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주께서는 원래 피조물인 우리가 알 수 없는 내용을 또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2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 주께서는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께서 정하신 대로 교만한 자들에게는 진리가 가려지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진리가 보이게 됨을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어서 그런 천지의 주재께서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셨다라고 합니까? 주님께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셨다라는 단어는요, 어떤 주시냐면 모든 걸 넘겨준다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넘겨준다. 즉 작정하시는 그 성부께서 그 모든 권세를 주님께 그대로 넘기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께서는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일단 성부만이 성자를 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는요, 보통 우리가 쓰는 알다라는 단어보다 더 강조된 단어로서 아주 철저히 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은요, 누가 있습니까? 아주 잘 아는 사람 마리아도 있겠고 요셉도 있겠고 제자들도 있고 여럿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일반적인 알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즉 성부이신 아버지만 아는 아들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신성이 가지신 성자 하나님, 성자이신 예수님을 아주 철저히 온전히 완벽하게 아는 부분은 성부밖에 없음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성부와 성자만의 그 긴밀한 관계를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그러면 무슨 의미가 되는 걸까요? 이미 말씀하신 대로 진리를 드러내시는 것은 온전히 성부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되어지는 것인데, 그 구체적인 방법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성자께서 소원하시는 대로 계시하심으로 된다는 거예요. 성자께서 소원하심으로 계시하심으로. 성부 하나님의 뜻이 지금 성자를 통해서 소원하시는 대로 계시하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정리하면 성부께서 작정하시고 성자께서 소원대로 사람들에게 계시해 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알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주님께 넘겨주셨다라고 했는데, 그 넘겨받은 권세 중에 특별히 사람들에게 아버지를 알게 하시는 권세가 넘겨졌다라는 것이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자, 이게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인데요.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이전까지 살펴본 11장의 내용, 제가 앞에서 설명해드렸던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설명해드렸던 그 11장의 내용과 오늘 본문의 내용이요. 어떻습니까?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의 이해력으로는 균형을 잡기가 힘든 내용들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말씀드린 대로 주님은 11장에서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간 후에 무리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는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그에 반응하지 않는 세대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주께서 알아들으라고 수많은 권능을 행하셨는데, 그렇게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동네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내용은 지금 주께서 무엇을 강조하시는 겁니까? 주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하러 오셨고, 그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권능을 보이셨는데, 그렇게 말씀과 권능으로 복음을 전해도 아무런 반응도 없고 회개하지도 않는 자들이 너무 많고, 이런 자들을 주님은 크게 책망을 하셨고 심판받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자, 여기서 강조점은 그 말씀과 그 권능에 온전히 반응해야 된다. 너희는 정말 그것에 반응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 앞에서의 우리의 노력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독려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어지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오늘 본문의 요지가 뭡니까? 정반대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바이고, 그 모든 권세는 주님께 주어졌기 때문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만 아버지를 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것은 사람의 공로가 전혀 들어가지 않으며 오직 주님의 주권 가운데서 정해지는 것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위에서는 복음을 전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시고 그렇지 못한 자들을 심하게 책망하셨던 주님께서, 즉 믿으라고 아주 강하게 독려하셨던 그 주님께서, 여기서는 모든 것은 하나님 뜻이고 주님이 소원하신 대로 계시한 그 자들만 구원받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위의 구절만 읽으면 구원이 철저히 우리의 반응에 달린 것 같이 느껴지고, 아래 구절만 읽으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달려서 인간은 아무리 믿으려 해도 주님이 소원하신 대로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처럼 읽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두 본문이 마음속에서 잘 정리가 되십니까? 사실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는 이 둘을요, 이성적으로 완벽히 화해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주로 위의 구절만 주로 다루고요. 하이퍼칼빈주의자들은 주로 밑에 구절만 주로 다루는 거죠.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사도 마태가 이 둘을 이렇게 이어서 기록한 것을 분명히 볼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둘 모두 다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 때에만 그것이 온전한 바른 신앙의 모습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성도는요,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 이해해야 하고요. 거기에 최선을 다해 순종하기 위해서 애써야만 합니다. 물론 그렇지 못했을 때는 회개를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늘 순종을 향한 애씀과 회개로 가득 차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에게 매우 당연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말씀하신 이 세대의 모습처럼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살면, 주님이 안타까워하셨던 이 세대의 그 모습처럼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살면 그것이 책망받을 일임은 너무나도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 계속 들으면서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책망받아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에 반응해야 하고 순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자세만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만 살아도 잘하는 것 같지만요. 이런 마음가짐만으로는 사실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의 온전한 모습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는요, 여전히 죄인이고 이 땅에서는 완전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우리 죄인들은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순종하려고 최선을 다해도 제대로 순종할 때보다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지금 이 오늘 본문 전까지의 말씀, 회개를 독려하고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라는 말씀만 기억하고 살아간다라면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최선을 다하다가도 매번 이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한없이 위축되고 늘 죄짐에 눌려서 살아갈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늘 죄책감으로 눈물이 가득하고 자유함과 기쁨은 전혀 없겠죠.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은 매우 당연하고 합당한 모습이 정말로 맞지만 만약 거기에만 눌려서 마치 금욕주의자처럼 살아간다면 그것은 매우 경건해 보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사실은 전혀 바른 신앙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그렇게 늘 죄짐에 눌려 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못해도 주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라는 그런 내용 말입니다. 저는 마태도 지금 이 균형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카이로스에라고 하면서 이어서 기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가장 먼저 아버지께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 곧 교만한 자들에게 진리를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요, 특히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마음은요, 교만한 쪽이었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쪽이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는요, 매우 교만한 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죄인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보기에 교만하든 아니든 모든 죄인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자기 인생을 주도하려고 하는 교만한 자들이기 때문에 교만한 자들일 수밖에 없고 그것이 나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교만한 자가 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의 상황이 뭡니까? 지금 나는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는 분명히 교만한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의 자리에 남아있지를 않고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교만한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나는 심판받아 마땅한 조건을 다 가졌는데 왜 구원을 받았을까?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사실은 어리둥절해야 정상인 겁니다. 그런데 그 알 수 없는 일이 일어난 이유도 본문에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주님께서, 아들께서 그런 소원을 가지고 나를 구원하실 그 소원을 가지고 나에게 그 말씀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우 교만해서 심판받아야 마땅한 자들이었지만 그럼에도 그 아들의 소원이, 그 아들의 사랑이 그런 우리의 그 두껍고 완악한 마음을 뚫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악한 죄인인 우리는 주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요, 여전히 순종하려고 하다가도 늘 넘어지는 그러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심하게 넘어지더라도 우리가 맨날 넘어지고 맨날 죄짓고 맨날 정말 악하게 살더라도 우리가 완전히 낙심과 좌절 가운데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그 밑에 우리를 언제나 굳건히 받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우리를 절대 놓지 않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다가도 절대 내팽겨쳐지지 않고 다시 그 사랑 가운데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성도의 삶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가 지탱하고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걸음마를 가르치는 아빠가요, 아이가 넘어졌다고 해서 회초리를 들지 않는 것처럼 오히려 아이를 더 단단히 붙잡고 있어서 넘어지더라도 다치지 않을 수 있게 해주는 것처럼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걸음마를 하는 것이지만 넘어지더라도 아버지 손 안에서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넘어질 때는요, 다칠 것 같아서 매우 두려워하고 매우 긴장을 하죠. 그렇지만 사실 넘어지면서 우리가 분명히 배우는 건 뭐냐면 아버지가 꼭 붙잡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면 넘어질수록 점점 더 자유함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 점점 더 그 평안을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점점 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점점 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쪽으로 자라나는 것이 성도의 성화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같이 어려운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은 그리고 받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구원받을 조건도 없는 자들이고요. 심지어 교만해서 심판받을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소원하셔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를 소원을 하셔서 심판이 아니고 계시를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이 은혜를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수록 더 굳건히 붙잡고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냥 구원만 하시고 나머지는 이제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라고 내팽개쳐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이 어려운 때에 이것은 건강과 관련된 것이니까 또는 이것은 단지 경제 문제이니까 라고 생각하면서요.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어두고 내가 생각하기에 실질적인 것들만 신경 쓰면서 염려하면서 불안해하면서 살아가지 마시고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권능으로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며 돌보신다라는 그 믿음, 그 살아있는 믿음으로 반응하시면서 기억하시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으로 정말로 기도와 간구로 하루하루를 채워나가는 복된 자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자격 없고 심판받아야 마땅한 죄인들인 저희에게 소원을 주시고 계시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처럼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받은 자들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격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짐으로 이 힘든 시기를 극복해 나가는 것이 정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아니라 아들의 소원이 우리를 향했다라는 그 사실과 그렇게 거저받은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된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매 순간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에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저희를 더욱 단련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안에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로 저희를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매 순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